3월 한 달 동안 다섯 번의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기회가 다음에 주어지면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야고보서 개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라는 이 책은 공동서신, 일반서신에 분류됩니다. 일곱 개의 서신 중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The Catholic Epistle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일반서신이라는 것은 The General Epistle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지를 가리킵니다. 이 공동서신은 일곱 개의 편지죠.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를 가리킵니다. 교회 전체가 인정한 서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수신자가 특정 교회가 아닌 특정 인물이 아닌 광범위한 독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가 유세비오스가 처음으로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일곱 개의 공동서신 중에 베드로 전서와 요한 1서는 주 4세기경에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서신서들도 주 6세기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지혜의 문서같이 신약에 있는 잠언이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또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불립니다. 탁월한 문체를 지니고 있고 다양한 지혜 문학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헤이스라는 신학자는 야고보서는 신약 속의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행함과 실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실천적인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실천을 지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즉 이론적인 그런 관점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변화된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바른 믿음의 실천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일반 서신서들이 각 개별적인 덕목 중에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각 주제별이 있다라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윤리를 실천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이다라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구성하는 108절의 말씀 중에 54가지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실천이라는 것은 한 성도가 그의 믿음이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삶에 믿음의 실천이 있는지 없는지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문안인사가 등장하고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서신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 문학과 같이 다양한 단편적인 내용들의 교훈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 전개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결핍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며 직설적인 교훈을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각 부분의 교훈들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전체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가치가 대단히 적게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시련을 당하면서 오해를 받았던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도가 쓴 것이 맞느냐, 이것이 정경으로서 들어와도 합당하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는 이 내용들을 신약의 정경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은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되어서 이신칭의 사상과 반대되는 이행칭의의 그런 내용들을 과연 정경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의 정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편찬한 독일어 성경 초판에도 이 야고보서를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이것을 삽입하기도 하였죠. 핵심적인 문제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야고보서 자체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상황이 담고 있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그 상황으로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 신학의 틀과 바울 신앙의 전제에서 해석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가 홀대를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바울 서신들과 야고보서의 차이점인 즉 수신자와 그들의 상황의 차이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의 관점을 따로 보고 야고보서가 지닌 야고보서의 당시에 쓴 목적과 수신자와 발신자의 의도에 대해서 이것을 따로 놓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즉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어느 쪽으로 강할까요?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아니면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칭의의 원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한 이러한 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배경을 바로 아는 것이 이 서신을 바로 해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저자와 수신자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복원함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바르게 적용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아, 사모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저자를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제3자로서 이것이 후대에 쓰여졌는데 야고보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야고보의 이름을 빌렸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근거가 대단히 희박합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모든 학자들과 모든 교부들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반대하기에 바울 이후의 서신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야고보서가 히브리서와 같이 고도로 세련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셈족 언어를 사용하는 갈릴리 출신의 야고보가 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의 저자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 그의 삶의 멘토와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행했죠? 3년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몇 년 있었을까요? 예, 좋은 친구를 한 사람 이렇게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와 평생을 함께 가면서 좋은 부분들을 받았다라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보편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를 바울 서신서 이전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울 서신 이후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야고보의 연설과 야고보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도 야고보서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를 너무 가소평가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본서신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15년, 18년 그 안에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를 보면요. 어떤 주 AD 40년대 후반으로 봅니다. 46년부터 49년까지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바울 서신서들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이후의 저작, 즉 주 6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 때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 80년대 이후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러니까 주 62년 이후에 죽기 전에 썼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그 저작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 4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 34년경에 순교를 하였죠. 이후에 발생한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모두 네 차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의 만남 동안 이들 사이에 대립적인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 이신칭의와 이행칭의가 대립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부조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이 복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신칭의 그 복음들이 그가 아직 서신서들을 쓰기 전이었지만 그의 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야고보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두 번째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또한 다시 한 번 더 재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나 율법의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이신칭의에 대한 신학적인 합일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호 서로 간의 그 논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밀접히 연관된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확고한 신학적인 합일점이 존재하였고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바울의 로마서를 반박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주 57년에 그 로마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그러니까 주 49년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것은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입술의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하였던 것이죠. 야고보서의 이런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깥에 살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이것이 광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로마 제국, 그 넓은 광대한 그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질 때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독자들에게 적합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수신자의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이방인들 가운데 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점점 더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유대교 신자들이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그 내용들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신자들의 상황은 당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 전에 전파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그 시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종교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같은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정치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에 기근이 발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내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하던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기독교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가는 그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은혜의 교리에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 잡힌 곳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성화와 선행에 대한 강조는 점점 더 사라지고 칭의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을 인정하는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라고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삶의 열매와 생활의 변화와 거듭남의 삶에 어떠한 흔적도 없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별반 차이가 없이 원래는 더 고아한 그 인격을 형성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값싼 구원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를 양산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자의 선행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행함이라는 문제, 실천이라는 문제는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것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면 상급을 받는다. 상급론에 종속시키는 우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오해하는 경향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에 절대로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 바늘과 실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선한 행위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조용히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던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 사공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내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합시다. 잘 지켜보십시오. 나는 믿음의 노만을 열심히 졌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계속해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행함의 노만을 열심히 졌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왼쪽으로 계속해서 빙빙 도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두 노를 함께 젓겠습니다. 배는 쑥쑥 앞으로 나아가 몇 분 후면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없는 행함,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제 변변치 않은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그 진실성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강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냥 이신칭이만 그 믿음이 아니라 네가 이신칭이가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의 모든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맨날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과 그 존재됨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찔리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의 진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력들과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상급론에 종속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고 행함이 없는 입술에만 그치는 신앙 고백은 결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국 전원 말기의 유양이라는 사람이 설원이라는 고서를 편집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머리만 계속 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여우보다 벌과 반딧불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헛된 이론만 숭상하고 실상이 없는 믿음은 시원치 않는 사상과 말이라 할지라도 실행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윗이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발자취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천적인 선택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결코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터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울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인데요. 참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교회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지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키시고 자신들의 삶을 변혁하셔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예, 저 나름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씀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제게 뭐 꿈으로 이렇게 뭔가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런 얘기들 되게 좋아하세요. 예, 새벽에 이렇게 꿈을 꾸고 깼는데요. 서울교회가 엄청난 폭격을 받습니다. 예, 폭격을 받는데 반석 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폭격의 위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며가지고 함정을 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함정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빠지게 하는 꿈을 꾸면서 깼습니다. 재밌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고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고 또 개인적인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